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 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전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
I would say ahead of time that it is a huge mistake for him to choose to do that because it will further isolate his country.
지금 현재의 그 한반도 상황 자체가 바람직한 게 아니고 이러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바탕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사실상의 그런 대화의 프로세스로 가는 한 발짝을 내디뎠다. 우리가 한 스텝을 밟았으니까 북한도 같이 호응해서 들어와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 성명,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 북한이 도발을 강행하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등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렇게 한반도는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반도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은 워낙 한반도 관련 소식이 많아서 한반도 얘기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언제 어떤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이 언급을 했나요?
지난 11일입니다. 11일 그 청와대에서 한국의 그 의원들과 그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반드시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프로세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뭔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앞서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죠. 6일째 그 통일부 장관이
네.
개성공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문제를 그 대화로 풀자 이런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그 대화를 하자 이런 점에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박 대통령이 말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이것이 직접 그 대화를 제의한 것인지 그냥 암시를 한 것인지 이런 점을 좀 정리를 해보시죠.
예. 이동혁 기자가 앞서서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11일 저녁에 새누리당, 집권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었고요. 이 말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전언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이동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또 11일 날 이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아울러서 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6.1제 통일부 장관의 성명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언된 것을 나와서 한 것이 직접적인 제의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6.1제 장관의 성명이나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떤 수준에서 대화를 갖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네.
제의한 형식이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어떤 대화의 제의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잠깐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화 제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리는 실질적인 대화 제의로 본다 이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면서도 과거에처럼 북한이 이 위협하면 보상해주고 이런 그 관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박 대통령의 그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화 제의로 돌아선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께서 갑자기 돌아선 배경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 자체가 강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총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결국 대화 제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북 억지력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대북 억지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대화 제의는 하고 대화는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 대화 제의가 사전에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관련 그 우방국과 좀 조율이 됐나요?
예, 이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국의 전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상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공조가 잘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런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공조 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 내지는 분석이었고요. 사실 통일부의 11일 발표에 앞서서 이 윤병세 장관이 이달 초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까지 두루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한국 간의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주 임박한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잘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조율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게 사전 조율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조짐들이 보였었죠.
네, 네.
그 왜냐하면 그 케리 장관이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그 윤병세 장관과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서 케리 장관이 그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그 시사한 바가 큰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그 긴장 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예정됐던 훈련을 취소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 시점과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과연 지금 그 이렇게 입장 그 변화가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원칙은 그대로 가지만
네.
지금이 이렇게 그 대화 제의가 나온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나오는 뉴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북한이 계속 점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해왔고 또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국 그 개성공단 그 잠정 폐쇄라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대화 제의를 하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인도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네.
그것은 상당한 그 의미 있는 변화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분석들을 하고 있나요?
예. 이 한국 정부 당국자의 이에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공식 제의인 만큼 고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이 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거의 매일 도발적 위협의 수위들을 높여왔고요. 또 4월 말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그 독수리 훈련 연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5월 초에는 미국과 한국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이것까지 지켜보면서 그 후에 입장을 정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계속되어온 도발적 발언들의 수위를 그럼 어떻게 할 조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숨고르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수용할 경우에 그 가능한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한국에서는 일단 그 대화의 물꼬를 터는 차원에서라도 상징적인 수준의 어떤 그 인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크고 북한도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대화 무드로 나온다면은 앞으로 그 핵 문제 논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육자회담 같은 그런 그 대화 재개 모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여전히 불응하고 미사일 뭐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정의 상황이니까 알 수 없지만 물론.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 위협의 그 수위를 높이기에는 아무래도 스스로도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월 15일로 이어지는 주간은 이 북한의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아닙니까?
네.
이때가 정점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일은 좀 자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또 하나 큰 뉴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외무장관 또 대통령도 만나고 했습니다. 12일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우선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한 큰 목적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그 현재 지금 그 한반도 그 긴장 그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워낙 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 방문에서 만난 그 요인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예, 물론 중요하게는 윤병세 장관과 네. 이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과 한국의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또 물론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을 교환했고요.
네.
또 두 나라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열리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목으로 그렇게 조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서울에 그 미국 기업인들도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외무장관 그 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케리 국무장관의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회견이 이제 그 케리 장관의 그 한국 방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은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또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병세 장관이 그 앞서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할 것이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케리 장관은 약간 그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떤 그 현재로서는 미국 차원에서 대북 인도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동맹국인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대북 그 지원은 한국의 고유 권한이고 입장이므로 존경한다. 이제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어떤 그 남북 그 미국과 한국 간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그런 차이만 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긴박한 그 이익 또는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6.1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창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6.1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사실은 같은 특별한 전제 조건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부터 논의하자 이런 것이었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은 역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줄곧 강조해 온 대로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 과거의 약속들 그리고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에 임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네, 그 케리 장관과 윤병세 장관의 그 기자회견을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사실 그 케리 장관의 한국 방문 직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시점이 상당히 미묘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동맹국인 미국은 그 한국 정부 입장을 그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사실은 그 밝힌 겁니다. 그거는 밝히고 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과연 아까 설명한 대로 미국이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를 하고 다만 그 대화 제의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그 윤병세 장관의 발언 중에 좀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병세 장관은 케리 장관과의 논의 내용 그리고 어떤 의제들이 논의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고요. 크게 보면 이동혁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두 나라의 입장이 일치됐었다. 그리고 또 두 나라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도록 한다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주로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두 외무 수장들이 얘기하면서 한미 간의 원자력 관계도 얘기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뚜렷한 가시적인 합의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의견 이 상당히 좁혀진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는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안이 나왔는지 이런 내용은 아직은 그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흥미있는 사건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백악관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찾아가서 만났는데 반 총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물론 재반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지만요.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이제 북한 문제도 중요한 그 현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최근에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발언은 대체로 자제해 왔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11일이었죠. 이 백악관 그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왜 현안, 초미의 관심사인 현안에 대해서 이 언론에 나타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이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그리고 강요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한 가지 사례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아까 이동혁 기자 얘기한 대로 이 미국의 군사훈련 이거를 일부 취소시키는 것도 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 호전적인 방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는 긴장을 가라앉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었고요. 아울러서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지키고 또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도 지키고 이런 당부들을 했습니다.
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결국은 비슷한 그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지금 가라앉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북한이 그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에 맞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흥미있는 사건이 CNN 방송에서 이제 한국말로 대북 소위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반기문 총장의 대북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그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네. 제가 그 발언을 그대로 좀 적어와 봤습니다. 이 CNN 방송을 통해서 35초 동안 반기문 총장이 낭독을 했는데요.
한국말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반기문 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CNN 방송은 영어로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네.
이게 발언 내용은요. 김정은 위원장님에게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근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시고 대화의 창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어조가 매우 정중하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반 총장의 그 CNN 방송 그 내용을 봤는데요. 표정이나 그 어투나 상당히 그 신의가 담긴, 상당히 네. 진정성이 담긴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물론 이제 CNN 방송 기자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기자가 좀 그 말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반 총장이 준비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그 전달을 했는데요.
네.
한국말로 이렇게 그 미국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좀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사실 CNN 방송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유력한 그 뉴스 전문 방송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배급이 되어 있는 그런 방송인데요. 북한의 그 과연 엘리트나 지도부가 이 방송을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뉴스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 총장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반기문 총장은 북한도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의 사령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북한은 유엔에 대해서 일부 불만도 많이 제기했지만 이 반기문 총장은 이 한국인이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정직한 중재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CNN에 나와서 그것도 한국말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그만큼 이 최근의 한반도 사태가 절박하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자제와 그리고 대화의 창으로 나와야 될 것을 한국과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 총장은 북한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한반도 문제를 집중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 서로 다른 말들이 나와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국방정보국 DIA라는 데서 나온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그 잠깐 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그 세 번에 걸쳐인 그 핵실험을 통해서
네.
이미 그 어느 정도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미국 당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과연 이 핵무기라는 것은 운반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운반수단은 중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무수단이 있죠.
네.
그 무수단은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무수단이란 미사일 자체는 2010년 10월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한 번도 시험이 되지 않은 그런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은 잘 아시는데도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국이 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면서 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사일이 운반 수단이 과연 미국의 본토나 또는 괌이나 하와이까지 도달을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멀리 갈 수 있게
미사일에 탑재가 되는데
탑재할 수 있겠네.
예, 그게 이제 핵탄두죠.
네.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한가?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는 항상 불투명했고 의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그 보고서가 공개가 돼버린 건데요. 사실 이 보고서는 일부 내용은 그 기밀사항에 해당되고 일부는 이제 기밀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공개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또 여기에서 그 공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예. 이 기자가 잘 설명을 했지만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것은 11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콜로라도주 출신 덕 램본 의원이 마틴 댐시 합참 의장에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이 램본 의원은 질문에서 이 DIA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DIA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moderate, 영어로 moderate confidence 했는데요.
네.
좀 약간 여전히 의문은 좀 남아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자, 평가를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한 걸로, 핵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는 하더라도, 그 핵미사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또 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이 실제로 북한이 소형화해서, 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분석은 북한이 과연 대기권에서 다시 진출할 때 대기권에 빠져나올 때 필요한 그 고열을 견딜 만한 그런 재질 그리고 또 정확성
네.
이런 것들에서 아직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DIA 보고서도 역시 신뢰성은 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한 것이었죠.
네. 국방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얘기한 그 다른 점은 뭡니까?
네, 그 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네.
청문회 후에 국방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국방부 성명을 제가 잠깐 그대로 그 인용을 해드리면요.
네.
북한 정권이 그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결국은 그 이제 아까 윤 기자가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실험, 개발 그리고 입증했다고 시사하기는 부정확하다. 이런
네.
입장을 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첫째는 그건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아까 윤 기자 말대로 마드리드 컨피던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험이나 그 개발을 통해서 입증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 기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성명에서 이 외부를 향해서 자신들이 핵무기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에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펴지 않았었습니까?
네.
관련해서 결국 중요한 이슈는 경량화와 소형화가 이 핵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대변인은 이 경량화, 소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 아직은 소형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뉴스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성공단 상황인데요. 현재 이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조업이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따라서 그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그 한국인 그 숫자도 매일매일 줄어들어서
네.
그 200명 지금 이제 그 안팎으로 그렇게 지금 그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남아 있는 인원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의 그 안전은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나요?
예,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한국 측 인원의 그 서울 출발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이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거나 그렇다는 보도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단이 영구 폐쇄될 가능성까지 있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를 당장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서 그 설명드렸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결국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조업 중단으로 인해서 물론 물질적 타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타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 기업 측의 타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질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죠. 특히나 네. 이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뢰도라고 하는 그 신인도의 추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기업들은 지금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이 조속한 정상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정부가 이번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통해서 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개성공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 주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여러 나라 상공인들을 초청해서 이 자칫 있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투자 위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고려한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돼서 개성공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가동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사태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